사무엘하 20장까지 다윗에 대한 전반적인 역사 기술이 끝나게 되었습니다. 사무엘하 21장부터 24장까지는 사무엘서의 어떻게 보면 부록기에 해당되는 부분들입니다. 본장 22장과 23장에서는 다윗의 시편, 다윗의 시 두 개의 노래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삶을 회고하면서 정리를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행하셨던 일들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깨닫게 됩니다. 위기의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만지시고 고치시고 함께 하셨다라는 것을 다윗은 고백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더 깊은 이해와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22장과 23장에 등장하고 있는 다윗의 두 시는 시간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사무엘하 22장에 오늘 우리가 살펴볼 첫 번째 시에서는 다윗의 왕국 초기에 쓰여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이 주변의 나라들, 블레셋과 암몬, 모압과 암몬, 아말렉과 에돔의 그 주변국들을, 이 대적들을 정복한 이후에 또 사울왕의 손에서 벗어난 이후에 쓰여진 시였습니다. 내일 살펴볼 사무엘하 23장의 시는 다윗의 말년에 쓰여져 있는 다윗의 모든 인생을 돌아보며 가정들을 다 겪은 다음에 이제 나오게 되는 진짜백이 이제 시가 등장하게 됩니다. 다윗은 사무엘하 21장의 후반부에 등장하는 승리에 대한 승전가를 노래하면서 자신이 거둔 승리의 영광을 자신에게 돌리지 않고 구원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철저하게 영광을 돌리며 찬양과 감사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사무엘하 22장의 시를 읽으시면서 어디 많이 비슷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시편에 보시면요. 시편 18편의 그 내용과 거의 흡사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편 18편의 그 내용들이 이 시를 원형으로 해서 약간의 변화와 각색을 한 것 같습니다. 처음에 1절에 표제가 등장하고 있고 오늘 말씀은 2절부터 4절까지 하나님께서 나의 반석이 되셨다라고 다윗은 고백합니다. 그 다윗이 처한 위험과 그의 기도가 응답되고 있고 또 하나님께서 친히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졌다라고 20절째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구원을 받은 근거는 하나님의 의로움에 있다라고 21절부터 30절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의 은혜를 노래하면서 감사로 오늘의 시가 끝나고 있습니다. 우리 사무엘하 22장 1절의 말씀을 우리 여러분들께서 읽어주시겠습니다. 이 노래 이 시의 표제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서의 저자는 이 시가 사울왕의 손에서 또 모든 원수 대적의 손에서 구원함을 받은 승리의 노래임을 밝힙니다. 다윗이 거둔 승리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으로 인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 승리는 다윗 자신의 영광이 아니기에 철저하게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인생과 이스라엘이 지닌 역사에 대해서 하나님의 시각인 구속사적인 시각으로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끌어 가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서론 부분에 대한 2절과 3절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행하셨던 구원의 그 내용들이 하나님을 반석, 요새, 구원자, 바위, 방패, 뿔, 망대, 피난처로 노래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은 반석이십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방패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할 수 있죠. 근데 중요한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구원자이십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참 어렵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참 어렵다라는 것이죠. 이 비유의 단어들 앞에서는 나의라는 소유격의 단어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다윗의 이 고백은 단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다라고 그냥 논리적으로 이론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경험에 의해서 체험적으로 실제적으로 이러한 고백을 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무엇입니까? 다윗이 그 정도로 위기와 생명의 위협과 고통과 아픔의 그 순간들을 보내었다라는 것이죠. 네, 보내면서 이 가운데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경험하고 극복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신앙 고백이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에게 닥쳐오는 위기와 어려움은 하나님의 크심을 경험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기도할 것은 하나님 모든 위기에서 우리를 이 위기를 당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어려움이 없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모든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의 구원을 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바른 성도의 자세일 것입니다. 환난과 고난 중에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고 하나님은 신실하게 이 기도에 응답하셔서 구원의 은총을 다윗에게 베푸셨습니다. 또 다윗은 비유적으로 자신의 처한 위협을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사람의 모습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사망의 물결이 나를 애우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다라고 5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물은 다윗을 죽음의 문턱으로 몰아넣는 혼돈의 세력을 가리킵니다. 스올의 올무를 치고 사망의 함정을 만들어서 다윗의 생명을 위협하는 적대 세력들을 가리키는 것이죠. 이러한 위협 속에서도 다윗은 절망하지 아니하고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에 여호와 하나님은 이 기도에 응답하시고 다윗을 원수의 손 안에서 구원하시고 악인들을 심판하셨습니다. 지금 자금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우리 서울교회가 처해져 있는 상황 가운데 사망의 물결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악한 세력들이 서울교회를 모해하고 음해하고 있습니다. 진실과 진리를 숨기고 거짓과 편법으로 계속해서 교회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여러 모리를 통해서 또 여러 주변의 그 상황들을 키워서 물타기를 통해서 서울교회 사태를 호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는 성전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하겠습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셨고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라고 고백하는 귀한 서울교회 성도들이 간증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하나님의 직접적인 현현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임재하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로 땅이 진동하고 하늘의 기초가 흔들리고 요동하였다라고 기록합니다. 이것이 당신의 자녀의 적대 세력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로 인한 결과임을 밝힙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방식은 과거의 출애굽 당시의 기적과 시내산의 현현을 배경을 삼아 동일한 그 내용들이 묘사되고 있습니다. 지진과 불로, 연기와 하늘을 가르고 그룹을 타시고 바람을 날개 삼아 하나님은 강림하셨습니다. 천둥과 번개와 우박을 동반하시고 우리를 자기 음성으로, 번개를 화살로, 바람을 무기로 삼아 원수인 사망의 바다를 엎으셨다라고 다윗은 고백합니다. 이 모든 임재의 상징들은 개인적인 보복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로운 성품에 기인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와 보존과 다스림의 당신의 그 사역의 권능으로 당신의 백성과 당신 백성들의 역사와 다윗 개인의 삶 속에서 임재하시고 개입하셨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사무엘하 22장 20절의 말씀을 우리 여러분들께서 읽어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셨는데 왜 구원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기뻐하셨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에 의한 기쁨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쁨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고 계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주어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은 다윗 개인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 개인의 열심과 정성과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에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이와 같이 성도의 건강한 바른 정체성은 자신의 모든 삶과 사역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를 확인해야 된다는 것이죠. 모든 삶의 현장과 사건 가운데 하나님께서 관계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서 성도 자신의 실존을 확인할 때 성도는 진정한 안식과 평안을 맛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자신이 처한 환경과 다른 사람의 생각이나 자신의 모습에서 자신을 스스로의 정체성을 확인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근원적인 관계 안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매일의 작업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변치 않는 언약, 그 언약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러한 건강한 정체성에 대한 인식이 없다라면 세속적인 영향력 아래서 세파에서 흔들리고 스스로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연약한 인생들의 한계라는 것이죠. 21절의 말씀에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 손과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는 성실한 삶을 살아왔고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을 행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는 죄를 짓지 않았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을 대하는 기본적인 보응의 법칙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자비한 자에게는 주의 자비하심을 나타내시고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르심을 보이시리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희가 이거 주면 이거 줄게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는 자세가 있다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응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역사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존중히 여기시고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어 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론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성도의 강력한 파워의 근거가 되는 것이죠. 사무엘하 22장 31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진실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시로다. 하나님은 완전하시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실하다고 합니다. 사람의 말은 진실합니까? 안 합니까? 아니죠. 말을 해도 책임을 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도 목사이지만 말을 하지만 책임을 못 지겠습니다. 우리가 믿음만 해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진실하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의 말씀과 누구만을 믿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만을 믿고 신뢰하는 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다라는 것을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배울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면서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시고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바라보셔서 또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위기와 그 아픔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나의 구원, 나의 반석, 나의 요새가 될 수 있는 신앙의 간증이 일어날 수 있는 기적의 하루를 보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